지구촌 돋보기.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가끔 가족이기에 더 무심하고 가족이라서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늘 가까이 자주 봤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문득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은 혹 없으신지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나라,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나라, 오늘날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이런 피상적인 것들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구촌 구석구석 귀로 듣고 마음으로 여행하는 지구촌 돋보기.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디만큼 와 있는지 좀 더 깊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개괄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흔히 한국으로도 불리는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과 대비해서 한반도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한이라고도 하죠.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공식적인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로 영문 약자 ROK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영어 코리아는 고구려를 계승한 통일왕조 고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한반도는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와 접해 있고요.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남해를 건너서 일본과 만나고, 이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죠.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른바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 동부지방 쪽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동부지방에는 한반도의 등줄기라고도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고요. 이 대표적인 산은 설악산입니다. 이 태백산맥은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소백산맥의 대표적인 산은 지리산이죠. 이 설악산이나 지리산도 백두산, 금강산처럼 다 명산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산들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바로 한반도 남단 제주도 섬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북한의 나라꽃이 목란으로 불리기도 하는 한박꽃 나무인데 반해서 이 한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은 무궁화입니다. 1945년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후 정식으로 나라꽃이 됐는데요. 하지만 무궁화는 나라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남한 땅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은 아닙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 식민지 때 헛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신기를 꺼려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 무궁화 꽃가루가 들어가면 눈병이 난다, 이 보고만 있어도 눈이 먼다 등등의 소문이 많이 돌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해방 후 무궁화는 한 송이 한 송이 꽃의 생명력은 짧지만 이 나무 전체로 볼 때 끊임없이 꽃이 피고 지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해서 나라꽃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이후 국기봉이라든가 국회, 법원 등 이 한국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물에 이 무궁화 꽃 모양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평양 이남에서만 자랄 수가 있고 추운 북한 땅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남한과 북한 모두를 대표하는 나라꽃은 될 수 없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 잠시 짚어보기로 할까요?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 제국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습니다. 이후 한국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부터 60년까지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이 13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른바 독재 정부가 들어서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완범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이 해방됐는데 해방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자유주의적인 국가,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민주적인 의식이나 민주적인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별로 그렇게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예컨대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를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자, 예를 들면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사실상 헌법에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민주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승만 정부가 이 48년부터 60년까지 13년간 했고요.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선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진 한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제1공화국은 1960년 이 남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가 도화선이 돼서 그해 4월에 결국 무너지고요. 이른바 유럽식 의회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하지만 이 정부도 1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존속하고 붕괴됩니다. 다시 이완범 교수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물러간 다음에 장면 정부라고 하는 내각제 유럽식의 의회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섰는데 그 정부가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무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적인 그러한 국민들의 열기를 효과적으로 수렴을 하고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방임했거든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의 주도자들은 이 장면 정부가 무능하고 비전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서울에 진입했다. 5.16 군사 쿠데타였다.
이렇게 군사 쿠데타로 대한민국 최초의 내각 책임제 정부를 무너뜨리고 들어선 제3공화국이긴 했지만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1963년과 67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헌법마저 개정했고요. 이후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한국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상당히 무시되는 독재 정치가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7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에 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지난달 25일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반도는 남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독재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의 후손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남한과 북한에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그 선출 과정부터 시작해 많은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완범 교수입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정은 지금의 지도자도 김정일의 아들이니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99%라고 하면 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50% 정도, 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의 후광으로 당선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남의 시스템은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의 체제는 후계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그러한 체제라기보다는 위에서 다음 후계자를 지명하면 그것을 인민들이 묵묵히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은 분단 60년 세월만큼 정치 체제 역시 그만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단 현실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에 미친 영향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고요. 지구촌 돋보기는 여기서 마칩니다.